오늘 아침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 전도의 완결판 내지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완성했던 그런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가서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가장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반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리적인 관계로 해서 이 고린도는 예로부터 항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그렇게 큰 도시가 형성될 때 그리스에서는 항상 그 도시가 신전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 고린도는 당시에 상업으로 번성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들고 또 흩어지고 하는 그런 교통의 요지로서 역할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 이 상업이 번성한 곳에 도덕적 타락도 함께 수반되게 되었고, 그 도덕적 타락이 그 지역의 종교 문화와 함께 합류하면서 타락한 종교적인 영향으로 도시의 도덕성이 심하게 훼손당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세계에서 아마 제일 먼저 공창제도가 만들어진 도시가 이 고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는 퇴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속담으로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들릴 만큼 이 도시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로 보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의 도덕성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가서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했는데, 그 전도의 결과가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고,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간 사역하게 됩니다. 3년간 에베소에 머물러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고린도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자꾸 싸웁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 도시의 이런 타락한 문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질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저급한 무속 종교처럼 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고 바울이 이 교회를 수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직접 고린도로 갈 수 있는 처지는 못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려 하는 복음 전도의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었고 그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리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의 잘한 점, 훌륭한 점, 또 칭찬할 만 이런 요소들에 대한 거론보다는 지금 당장 불거져 있고 드러나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기록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인사와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시작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신 사도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면서 그리고 소스데네가 함께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원래 고린도에 있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진 사람이었으니까 유대교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대표격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바울이 다른 지방 전도위에 출발할 때 함께 수행해서 전도단에 합류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습니다. 아주 열심 있는 유대교 지도자였지만 후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전도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함께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많이 살고 또 상업적으로도 발전했고 그런 번성하는 도시이긴 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타락한 상도덕의 문제도 생겼고 또 성적인 도덕의 문제도 심각했고 고린도 사람 그러면 좋지 못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런 말로 들릴 만큼 이 도시 문화가 천박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지배하는 곳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고 온갖 종류의 비리와 모순과 갈등과 부패와 타락이 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곳, 가득한 곳, 그것이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가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그런 곳이어서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겠다는 말이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 말씀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 설명하는데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뭐 쟁탈이 생겼는지 어떤 헤게모니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네 가지 분파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에게 속한 사람,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게바에게 속한 사람, 또 나는 예수파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 이 네 종류가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속했다 주장하는 사람은 이해가 가능하죠. 원래 바울이 그곳에 개척한 사람이고 전도한 사람이었으니까 개척 전도에서 자기들에게 신앙의 터전을 잡아주었던 바울을 따른다.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는 나중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만났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는데 그를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잘 설명하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후에 자청해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벽면에 바깥 벽면에 이 고린도 교회 역대 교역자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놓았는데 초대가 사도 바울이고 둘째가 아볼로이고 이렇게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지나간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고 이제 우리는 새로 오신 목회자를 따른다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개발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신자들 일부가 바울과 당시에 쌍벽을 이루면서 교회를 지도했던 이 개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아하니까 여기에 속하기도 그렇고 저기에 속하기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사람, 우리는 여기저기 다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파 이렇게 또 분류되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벌이 많은 것을 보니까 사람의 수도 굉장히 많았겠다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당시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100명이 안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당시에 1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사 할 수도 없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오늘날처럼 예배당 짓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고 몰래 숨어 모이고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무슨 아볼로파다라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만 당시에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 분파 문제로 시름을 알았습니다. 분파가 되었던 것은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고 강조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회 안에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이걸 강조하고 아볼로 따르는 사람 저걸 강조하고 그렇게 됐겠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해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 왜 바울을 자랑하고 왜 아볼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 복음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생명이지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말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람의 사랑을 따라서 사람의 장점을 따라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여기저기 휩쓸리고 분파돼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만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자는 이것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는 이 신앙이 이 분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십자가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 따르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도 말고 사람의 논리에 현혹당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만 따르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돌아오면 바울 따르는 사람도 만족하고 아볼로 따르는 사람도 만족하고 개발을 따르는 사람도 만족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리의 보고가, 진리의 저수지가 십자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